책 읽기 20분입니다. 사울 알린스키의 급진주의를 위한 규칙을 읽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론서는 아니지만 읽으면 글쎄요. 저는 꽤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자잘한 어떤 그런 규칙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 이런 사태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재미있습니다. 7째 챕터 전술. 여기에서는 10가지 정도, 10개가 넘는 규칙들을, 전술 규칙들이 나오는데 그런 규칙들이 그냥 막연하게 구상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사울 알린스키가 구체적인 노동운동, 이런 또는 흑인 민권운동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사례들, 또 실제로 성공했던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규칙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술 이 부분이 19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거의 한 5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분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저 규칙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굉장히 자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이 7째 챕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술, 권력 전술의 규칙들이 100가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규칙은 뭐냐? 권력은 당신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적이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서도 나왔던 얘기죠. 적은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권력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획득하리라고 예상되는 것, 그것도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이제 좀 이런 예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두 번째 규칙은 당신 편인 사람들의 경험을 결코 벗어나지 말라. 겪어보지 않은 것들, 즉 자기와 같이 운동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는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규칙하고 세 번째 규칙은 서로 이제 반대됩니다.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든 적의 경험을 벗어나라. 아,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적으로 상정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전술로서 시도해라.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규칙이 적이 그들 자신의 교본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비웃음은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 여섯 번째가 좋은 전술은 당신 편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전술이다. 예, 아주 즐겁게 또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전술이다. 이런 얘기죠. 여섯 번째 규칙, 뭐 이런 규칙들이 지금 계속 나열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 규칙들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책에 있는 사례들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규칙, 너무 오래 끄는 전술은 장애물이 되고 만다. 그렇죠. 불매운동 같은 거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흐지부지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이런 사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규칙, 여러 가지 상이한 전술과 행동으로 압력을 계속 가하라.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당시의 모든 사건들을 활용하라. 아홉 번째 규칙, 보통 협박은 전술 행동 자체보다 더 위협적이다. 열 번째 규칙, 전술 위한 대전제는 상대에 대해 끊임없이 일정한 압력을 계속 가할 수 있는 활동의 전개이다. 열한 번째 규칙, 만일 당신이 어떤 하나의 부정을 필요한 만큼 강하게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부정은 반대편으로까지 뚫고 들어갈 것이다. 이 규칙만 쭉 나열해놓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12번째 규칙은 성공적 공격의 대가는 건설적인 대안이다. 13번째, 표적을 선별하고 고정시키고 개인화하고 극단적인 것으로 만들어라.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칙들만 쭉 나열하고 있으면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책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은 책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사용하였는지 이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밌는 사례가 여기 있었는데요. 재밌는 사례가 뭐 있었냐면 가령 어떤 백화점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불매 운동을 한다. 그럴 때 이 사례가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2, 3년 전에 민권운동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당시에 시카고시의 몇몇 민권운동 지도자들이 도심지의 모든 백화점에 대해, 여기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에 굵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화점에 대해 크리스마스 시기 불매운동을 내걸었던 예가 있다. 불매운동은 비참한 실패로 끝났다. 왜 비참한 실패로 끝났느냐? 모든 백화점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성 지배질서에 대항하는 모든 공격은 적의 힘을 사용하여 적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불매운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불매운동을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하려고 했다는 데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화점 불매운동 그거 쉽지 않거든요. 진보주의자들조차 백인이든 흑인이든 무관하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가장 인기가 많은 상점에서 크리스마스 쇼핑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내기는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쇼핑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내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린스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한 백화점 앞에서만 시위 행렬을 배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낮은 공감대라도 끌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시위 행렬이 이제 어떤 백화점 앞에 쫙 가 있어요. 그럼 그 백화점을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물론 이건 이제 시위를 신고하고 하는 거죠. 이 알린스키는 철저하게 그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흑인이든 백인이든 중산층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백화점 앞에서 시위 행렬이 있다. 그러면 같은 상품을 다른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있죠. 다른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백화점들끼리 이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불매운동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모든 백화점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인다 하는 것, 그것이 실패하는 것과 비슷한 예로 동맹휴업,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맹휴업. 이걸 이제 알린스키는 파도처럼 최고조에 도달해서는 부서져서 사라지고 마는 전술, 내가 종말적 전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네. 반드시 필요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질 않죠. 동맹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지 않죠. 또한 너무나 오래 끄는 갈등은 지겨운 일이 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자주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오랫동안 전술에서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끌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행동을 지속시키면서 실증이 나지 않도록 막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행동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한다. 하나의 논점에 대한 열정과 감정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하나의 논점이 다시 그에 따른 감흥을 불러일으키면서 전면에 등장한다. 최종적인 목적을 노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최종적인 목적을 노리고 있을 때 그걸 섣불리 처음에 딱 내놓으면 사실 되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내놓고 그것을 당장 성취하려고 극한의 투쟁, 극단적인 투쟁을 밀고 나가면 전면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쉽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데는 행동이 지속되면서 실증이 나지 않도록 막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할 때 처음부터 뭐 탄핵 뭐 이런 걸 하면 그게 사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처음에 내걸면 오래 걸리고 지겹고 또 자칫 잘못하면 폭력으로까지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또는 시위를 나와서 이제 폭력 시위를 하지 않으니까 가족 단위로 나와서 즐길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실증이 나지 않도록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잘한 이슈들을 계속 던지고 그런 이슈들에 공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우연히 혹은 충동적 분노 때문에 시작된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이끌고 가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규칙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권력은 당신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적이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 당신 편인 사람들의 경험을 결코 벗어나지 말라. 세 번째 규칙,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든 적의 경험을 벗어나라. 예, 적의 경험을 벗어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번째 규칙, 적이 그들 자신의 교본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어라. 다섯 번째, 비웃음은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 여섯 번째, 좋은 전술은 당신 편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전술이다. 저는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오래 끄는 전술은 장애물이 되고 만다. 일곱 번째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여러 상이한 전술과 행동으로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라.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당시의 모든 사건들을 활용하라. 이런 규칙들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읽고 있는데 이제 전술을 읽고 나면 위임장 전술의 기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 할 길 이렇게 챕터가 두 개가 남습니다. 앞으로 한 번 정도만 위임장 전술의 기원하고 가야 할 길 이건 한 번 정도만 하면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CBS 라디오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변상욱의 이야기 쇼에서 20분 동안 책에 대해서 변상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어떤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또 출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그런데 출연을 하게 되어서 책 읽기 20분을 그만둔다는 것도 조금 좀 어이가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두 개나 출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뭐 이렇게 물론 책을 안 읽는 건 아닌데요. 준비하는 어떤 밀도랄까요? 정성을 드리는 만큼 정성 드리는 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올해 저 엑소더스나 다른 책들도 좀 읽으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책 읽기 20분을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까지 읽고 책 읽기 20분은 아예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쉬고 그것이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이 멈춰지면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읽고 마치고 나서 책 읽기 20분을 당분간은 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